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적 관심을 표명하고 한중관계 전반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포괄적이며 단계적으로 하고 압박과 제재,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도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장으로 이끄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드와 북핵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양국은 조만간 이를 위한 특사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만남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미국과의 관계 개선 전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입장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시리아 사태에 관해 중점 논의한 뒤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면담 뒤 기자들에게 라브로프 장관과 매우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리아 사태에 대해 양국이 협조를 매우 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제로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파면되기 며칠 전에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 의혹과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진영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추가 자원을 요청했었다고 미 의회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코미 전 국장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러시아에 관한 조사를 담당할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폴라이언 하원의장은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두 개의 유럽 국가 군부대가 태평양의 미국령 괌 일대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해역에서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훈련 참가국들은 밝혔습니다. 괌과 티니안섬 주변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여러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이번 훈련은 상륙과 헬리콥터를 통한 기동, 또 도시 순찰 훈련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비아 해안경비대가 어제 지중해상에서 350여 명의 난민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독일 구조선박과 심각한 충돌 위기를 겪었습니다. 리비아 해군 대변인은 난민들을 가득 싣고 항해하던 목조 선박이 조난을 당해 해안경비대가 현장에 접근할 무렵 독일의 구조단체인 씨워치 선박이 경비정을 들이받을 정도로 위험하게 접근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씨워치 측은 난민들이 리비아로 되돌려 보내질 경우 안전하지 못하다며 해안경비대의 활동을 저지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안도시 사브라타 인근에서 구조된 난민들은 모두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로 안전하게 이송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어제 반정부 시위대와 보안군이 또다시 충돌해 시위 참가자 한 명이 더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의 대법원 건물로 행진하는 시위대에 최루가스를 발포했습니다. 이에 시위대는 진압부대를 향해 오물이 담긴 병을 던지며 맞섰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20대 청년 한 명이 숨지고 84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갓 구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피자 한 판, 동서양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인데요. 북한에서도 요즘 피자 가게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누구나 간편하게 맛있게 즐기는 이 피자를 교도소에서 먹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감옥에서 고급 피자를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교도소 측은 재소자들의 출소 후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변화를 위한 조리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감자들에게 교도소 내 주방의 화덕에서 피자를 굽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들어진 피자를 재소자들이 5달러 정도에 구매해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재소자들이 유명 요리사에게 배워서 만든 피자인 만큼 고급 식당의 피자 못지않게 맛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변화를 위한 조리법의 확산을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재소자들의 자아와 삶에 대한 애정, 또 교정생활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4도 기록하고 있고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5월 12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7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에서 24도, 신의주 9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4에서 24도, 함흥 14에서 27도, 끝으로 청진은 9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스트라토바리우스의 노래입니다. Forever, 영원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중국 정부가 올해 외교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에 주요국 정상들의 참가가 예상보다 적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또 이 포럼이 어떤 행사인지 살펴보겠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면담한 소식, 이어서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중국이 개최하는 최대 외교 행사 일대일로 포럼인데요. 사흘 앞으로 다가왔군요.
네, 중국 베이징 인근의 휴양지인 옌치 호수 일대에서 오는 일요일부터 이틀 동안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이 열립니다. 이 포럼 준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리바오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오늘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29개 나라 정상들과 130개국 대표단 그리고 70여 개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포럼이 근래 수년 동안 개최했던 어떤 국제회의보다도 큰 최대의 외교행사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대형 국제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지난해에는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들 행사보다 이번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더욱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이 지난 월요일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 포럼 일정에 맞춰서 주요 국영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최근 연일 이 포럼 관련 특집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포럼 준비위원회는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추진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대표단까지 이번 회의에 공식 초청해서 이 국제사회 일각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일대일로 정상 포럼을 APEC이나 G20 정상회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예, APEC과 G20 정상회의는 이 기존에 있던 국제행사의 이 개최지를 유치만 한 것이었는데요. 이 일대일로 정상 포럼은 이 중국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주관하는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대일로는 이 중국 대륙 동부 해안에서 서부 내륙지대를 거쳐서 이 중앙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까지 연결되는 육상 실크로드인 일대와 한반도 인근의 황해와 남중국해, 인도양, 걸프지역 그리고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인 일로 이것을 두 축으로 해서 이 일대일로 주변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대외 전략인데요. 이 지역 정상들과 대표단을 한데 모이도록 해서 이 일대일로 구상을 새로운 세계 질서의 흐름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포럼의 목표입니다.
네. 자, 어떤 나라의 정상들이 참석하게 됩니까?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그리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그리고 천다익광 베트남 국가주석 등의 참석이 확정됐습니다. 이들 정상들은 본 포럼 일정과는 별도로 이 중국, 러시아, 중국 필리핀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경제협력과 한반도 문제, 또 남중국해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 대화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중인데요. 이 김영재 대외경제상이 이끌 것으로 알려진 북한 대표단과 중국 당국 측의 직접 대화도 관심입니다.
예, 이 서방 국가 정상들의 참여가 좀 눈에 안 띄는군요.
중국 정부는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신실크로드라는 일대일로 구상의 취지에 맞게 유럽 정상들을 다수 초청했는데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외에는 이탈리아의 파올로 젠틸리니 총리와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정도만 이 유럽 주요 국가에서 정상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이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은 각각 이 총선 준비와 대통령 선거 후속 작업, 그리고 유럽연합 탈퇴 협상 등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정상들의 참여가 어렵다고 중국 측에 통보했고요. 실무 관계자들을 대신 파견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는 김장수 주중대사 일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은 니카이 도시히로 집권 자민당 간사장이 나설 예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초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초청했었는데요. 미국은 이번 행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예. 자, 이렇게 서방 정상들의 참여가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예, 일대일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를 서방 측이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관계자는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익명을 전제로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계획에 대한 의심이 많다면서 일대일로는 유럽 일부 국가에 매력적으로 늘릴 만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이지만 유럽 국가들은 중국이 이를 통해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중국이 어떻게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것인지 일대일로 사업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와 일로 주변 나라들을 중국에서는 연선국가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이 투자와 기술을 제공해서 이 연선국가들의 도로와 교량, 철도 등 인프라, 이 사회간접시설을 지어주자는 게 일대일로 사업의 중심입니다. 이 고대 국제무역로였던 실크로드를 되살려서 이 물류교통이 원활한 통합경제권을 만들자는 건데요. 중국은 이를 통해서 최대 65개 나라를 참가시켜서 세계 인구의 6분의 1, 국내 총생산 총합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투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가 약 1000억 달러를 담당하고요. 역시 중국이 만든 실크로드 인프라 펀드에서 400억 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이른바 브릭스 신흥경제개발국들이 조성한 신개발은행 NDB에서도 500억 달러 자금 지원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정상포럼에서는 참가국들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50개 협력 합의문에 서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인프라 건설 외에도 산업 투자와 경제 무역 협력, 에너지 자원 협력, 금융 협력, 문화 교류와 생태 환경 협력 등 8개 주요 의제가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면담했다고요?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화요일 밤에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는데요. 어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 뒤에 백악관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르게이 키실락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배석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약 40분 동안 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긴밀한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예, 자,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회동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양국 관계와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만 언급하고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무엇보다 국제무대에서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서 외교 경로를 꾸준하게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관영 타스통신에 밝혔는데요. 백악관 측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가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강조했고 중동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도록 러시아 측과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키웠다고 전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외무장관의 이번 만남, 특별한 관심이 모였죠?
그렇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만난 러시아 정부 관계자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인데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 당국이 해킹, 불법 전산망 침입 등을 이용해서 개입하고 또 트럼프 선거 조직 관계자들이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는 의혹이 한창 수사 중이어서 이번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귀추가 주목됐었습니다. 게다가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수사 관련된 이야기는 회동에서 없었던 건가요?
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백악관 측이 관례를 깨고 이 기자들의 현장 취재를 불허했기 때문인데요. 이 라브로프 장관을 수행한 러시아 관영통신사 타스의 사진기자 한 명만 회동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이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단지 취재가 거부됐던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이 러시아 당국자들과 관영매체 관계자들을 만난 것이 이 보안상 문제가 있었다고 오늘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완과 중국의 관계가 최근에 더 경색되는 분위기군요.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데요. 192개의 대부분 회원국이 공식 초청장을 받았지만 타이완은 아직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로 등록이 마감되면서 타이완의 총회 참가 가능성이 없어졌는데요. 타이완은 이에 대해서 중국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타이완의 초청을 방해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왜 타이완의 WHO 총회 참가 를 방해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지난 1971년 유엔에서 축출된 이래 타이완은 현재 WHO의 공식 회원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은 친중국파였던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 재임 시절인 2009년부터 이른바 옵저버 참관국 자격으로 타이완의 WHO 총회 참가를 허용해왔는데요. 지난해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하면서 양안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면서 중국이 대외 외교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 국무원 산하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지난 8일 차이잉원 총통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타이완은 올해 WHO 총회에 참관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타이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타이완 당국은 아직 WHO 총회 참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본토위원회 대변인은 화요일 이번 일로 양안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에 재고를 요청했고요.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베이징 당국은 구태의연하고 공격적인 정책을 버리고 타이완 주민들의 뜻을 경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타이완의 국제회의 접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죠.
예, 현재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불과 21개 나라인 반면에 중국을 인정하는 나라는 170개국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타이완의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종종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타이완의 국제회의 참가를 차단해왔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타이완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에 참관이 거부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 국무부는 타이완의 WHO 총회 참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번 주 타이완은 지난 8년 동안 세계 보건 문제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미국은 타이완이 참관국 자격으로 WHO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타이완의 의미 있는 참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해임한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되기 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가 자원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알아봅니다. 자, 이어서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중남미계와 아시아계 유권자가 증가했다는 미 인구조사국 보고서 내용 살펴보고요. 미국인들의 지역별 기대 수명의 차이가 과거보다 커졌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의회 쪽에서 이 코미 전 국장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 선거 진영의 연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던 코미 전 국장이 경질되기 며칠 전 이 조사를 위해 추가적인 자원을 요청했었다고 미 의회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자, 이들은 그러면서 코미 국장의 이 같은 요청 때문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코미 국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을 경질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이 법무부 측은 코미 국장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 코미 국장이 경질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무엇인지는 아직 좀 불분명한데요. 앞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미 국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논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오늘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코미 전 국장이 경질되는데 자신이 핵심 인물이 된 것처럼 비치자 사임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질 원인을 두고 공방이 펼쳐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에서도 코미 전 국장의 해임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체이피츠 의원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 지난해 대선에서의 FBI 행위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코미 국장의 해임 결정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상원 법사위원회의 딕 더빈 의원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FBI 수사를 막거나 방해하는 조처는 중대한 법적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조사를 담당할 특별검사 임명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FBI와 연방 상하원에서 이 관련 조사를 잘하고 있다며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일축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코미 전 국장은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법무부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의 경질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코미 전 국장은 워싱턴의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 집무실에서 코미 전 국장의 해임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가 일을 잘하지 못했다, 매우 간단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어제 그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도 역시 관련 질문이 오갔죠?
네, 이 세라 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코미 전 국장의 경질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 코미 전 국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면서 무엇보다 코미 전 국장은 명령 체계를 따르지 않았고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해임 통보를 받은 코미 전 국장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는 대신에 FBI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고별사를 보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이유로든 또는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을 해임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며 뭐 이제 다 끝났고 자신은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료들과 FBI 임무를 무척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차기 FBI 국장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누구를 임명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역시 트위터에 코미 전 국장보다 일을 더 잘하고 FBI에 새로운 정신과 위신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인물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남미계 유권자와 아시아 유권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어제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한 흑인 유권자 수는 줄어든 반면에 중남미계와 아시아계 유권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백인 유권자 숫자 역시 늘어나긴 했지만 유권자 성향이 과거보다 좀 더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투표율도 올랐나요?
그건 아닙니다. 앞서 지난 2012년 대선 때보다 전체 투표자 수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의 불참 이유를 보면 대선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대선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율이 앞선 대선 때보다 두 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흑인 유권자들 가운데 이 같은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자, 이번 인구조사국의 발표를 보면 이 대통령을 만든 유권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다고요?
예,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권자들은 경합주에 거주하는 노년층 백인 유권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들이 당시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짐으로써 트럼프 후보가 이들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가져갔고 결국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클린턴 전 장관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던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 펜실베니아주에서 패했는데요. 이번 보고서를 보면 이들 주에 거주하는 흑인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클린턴 전 장관이 대선에서 실패한 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앞선 선거에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찍기 위해 투표에 참여했던 흑인들이 지난해 대선에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던 2008년 대선 또 재임에 성공한 2012년 선거에서는 흑인 유권자들이 특히 주목을 받았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센서스 발표를 보면 지난해 대선 때 흑인 유권자의 투표율은 2004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2008년 대선 당시보다 줄어든 건 물론이고 2012년 대선과 비교하면 50만 명 이상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대선 후보나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아 투표하지 않았다는 응답자 비율이 3%에서 20%로 급증하면서 유색인종 유권자들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 반대로 중남미계와 또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증가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늘어난 겁니까?
네, 중남미계의 경우 2012년 대선보다 약 150만 명이 늘었고요. 아시아계는 이보다 약간 더 적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백인 유권자의 경우 280만 명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유권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앞선 대선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지역별 기대 수명의 차이가 과거보다 더 커졌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워싱턴 대학 보건 지표 평가 연구소가 발표한 결과인데요. 가장 기대 수명이 긴 카운티와 가장 짧은 카운티 사이의 격차가 과거보다 많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이 2014년과 1980년 자료를 비교했는데요. 2014년에 와서 이 격차가 20년 이상으로 지난 1980년보다 커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카운티는 시보다 좀 더 큰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네, 이 기대 수명이 지역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기대 수명이 가장 낮은 지역은 미국 원주민이 많이 사는 사우스 다코다주 오글라라 카운티인데요. 기대 수명이 66.8세에 불과했습니다.
예. 자, 그냥 이렇게 들어서는 얼마나 짧은 건지 얼른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미국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2004년 기준으로 79.1세입니다. 예, 80세에 가깝죠. 여기에 비교하면 오글라라 카운티 주민들의 기대 수명이 너무 짧은 거죠. 위험에 노출된 이라크 사람들의 기대 수명도 67.7세라고 하니까 이라크보다도 못한 겁니다. 예,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켄터키주 오슬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는 지난 1980년에 기대 수명 이 72.4세였는데 2014년에 와서 오히려 70.2세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들이 오래 사는 지역은 어디였나요?
네, 상위 1, 2, 3위 모두 콜로라도주에서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 썸밋 카운티가 86.8세로 1위였고요. 피트킨 카운티가 86.5세, 이글 카운티가 85.9세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긴 나라가 유럽에 있는 안도라 공화국으로 84.8세인데요. 앞서 나온 세 지역 주민들이 기대 수명이 세계 기록보다도 긴 겁니다.
예. 정말 콜로라도주의 썸밋 카운티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주의 오글라라 카운티 기대 수명 차이가 한 20년이 넘는데요. 네.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를 발표한 보건지표평가연구소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측은 미국인들의 건강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연방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진흥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번 연구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나라에서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또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건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 지금 언급해 주신 부분은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상식하고는 좀 배치되는 말이네요.
그렇죠.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이 개인마다 건강과 관련해 $9,200를 쓰는데 약 $4,000를 쓰는 호주나 $3,800를 쓰는 일본보다 기대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이 호주의 기대 수명은 82.3세고요. 일본은 83.1세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돈을 많이 쓰는데도 기대 수명이 떨어지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면서 미국인들은 어디에서 살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실까요?
음악가이자 가수로 미국 재즈 음악사의 최고의 기여를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루이 암스트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이 재즈는 아프리카계 특유의 독특한 음악성이 가미된 미국의 대중음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루이 암스트롱은 어떤 음악인이었습니까?
루이 암스트롱은 미국 재즈의 태동지로 알려진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1901년 8월 4일에 태어났습니다. 10대 초반부터 일생 동안 재즈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또 영화에도 출연하고 하면서 재즈를 빼놓을 수 없는 음악의 한 장르로 정착시키고요. 또 격상시킨 인물입니다. Now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now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나중에는 많은 히트곡들을 냈고 또 화려한 명성을 날린 암스트롱이었지만 어렸을 때는 가정형 편이 좀 안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아버지는 빈민가에서 노동일을 했고요. 어머니는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도 다닐 수가 없어서요. 11살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예.
암스트롱이 살던 지역은 범죄와 폭력 등이 난무하는 우범 지역이었는데요. 지역의 별명이 배틀그라운드, 전쟁터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예, 정말 전쟁터에서 살아왔던, 그렇게 어렵게 살던 암스트롱인데요. 어떻게 음악과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이 가난하다 보니까요, 암스트롱은 동전을 모으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사중창단을 만들어서 거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사는 한 유대인 가족이 암스트롱에게 이 코넷이라는 악기를 선물합니다. 이 트럼펫처럼 생긴 악기인데요. 암스트롱은 혼자서 열심히 코넷 연주를 익혔습니다. 코넷 연주곡은 이런 겁니다.
네, 정말 이 트럼펫 소리와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네, 이 그때 악기를 준 가족이 카로노프스키라는 일가였는데요. 암스트롱은 그 고마움을 늘 생각하면서 자주 다윗의 별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옷을 입고 공연을 하곤 했죠.
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유대교 성서에서 위대한 존재로 추앙받고 있기 때문에 그랬군요.
그렇죠.
암스트롱은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당연히 음악 공부도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을 텐데요. 그래도 어디서 음악 공부를 좀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 음악 교육을 받은 곳이 교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라고 하니까 뜻밖인데요.
그렇죠. 이 미국에서는 한 해를 보내는 12월 31일 밤 12시에 이 하늘에 대고 총을 쏘는 풍습이 있습니다.
네.
이 불꽃놀이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인데요. 암스트롱은 아직 미성년자인 13살 때 이 의붓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의붓 아버지 권총을 갖다가 공중에다 쏘아댔습니다.
네.
그러다가 경찰에 잡혔죠. 그래서 18개월 동안 뉴올리언스의 흑인 소년 보호소라는 데 수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소년원에 브라스 밴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밴드 마스터였던 피터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암스트롱에게 이 기본적인 음악 교육을 시킵니다.
예. 자, 일생 동안 음악을 연구하고 또 수련을 했겠습니다만 교도소가 첫 번째 음악 학교가 된 셈이네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암스트롱은 가난과 범죄에 찌든 빈민가를 탈출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코넷 연주자가 되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네.
교도소에서 나온 암스트롱은 뉴올리언스 재즈의 거목으로 알려져 있는 킹 올리버를 찾아가서 또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 거리와 살롱에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암스트롱은 몇 년 동안 미시시피 강을 횡단하는 유람선 연주를 하다가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 그리고 또 제2대 도시 시카고로 옮겨서 연주 활동을 계속합니다. 이때는 암스트롱이 미국 최고의 코넷 트럼펫 연주자로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형 악단 핫5와 핫7을 결성한 것이 시카고에서였군요.
네. 이 하트는 뜨겁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인기가 최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5, 인기 7 이런 의미가 되죠.
예.
이제 이런 악단으로 본격적인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쳐나갑니다.
처음에는 악기 연주만 하던 암스트롱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건 언제부터였나요?
1925년입니다. 암스트롱은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보다 진화된 음악적 개념의 재즈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암스트롱은 공연과 음반 취입 외에도 뮤지컬 그리고 여러 영화에도 출연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주연까지 맡았다고 하고요.
네.
처음 출연한 영화는 어떤 영화였습니까?
1932년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Rhapsody in Black and Blue, 그러니까 흑색과 청색의 광상곡이라는 영화였습니다.
Why, you are in jazz mania and you are the king.
영화 속에서도 주로 음악을 연주하는 역할로 나오는군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40년대 들어서는 차츰 무대를 세계로 확대해 나가게 되죠.
네. 1947년이 되자 암스트롱은 루이 암스트롱과 올스타즈라는 육중주단을 결성을 하고요. 이들과 함께 미국 전역과 세계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합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m Armstrong. One, two.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서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나이가 60이 되는 때 노쇠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때가 전성기가 됐다면서요?
네, 1960년대에는 암스트롱에게 있어서 새로운 전성기였습니다. 유명한 헬로 달리가 나온 것도 1964년이었습니다. Hello, Dolly. This is Louis Dolly. Fighting let him you back where you belong. 헬로 달리와 The What a Wonderful World가 들어있는 음반은 미국 재즈 사상 불멸의 음반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헬로 달리는 그해 비틀즈의 노래를 제치고 빌보드 팝 차트, 즉 인기 음악 순위의 정상을 차지했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음악인 상인 그래미상의 최우수 남자 가수상을 받는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60년대에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루이 암스트롱은 1963년 4월에 한국을 방문해서 당시로서는 최고의 국제수준 호텔인 서울 워커힐에서 2주간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매일 저녁 암스트롱을 보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예, 노시장 기자가 어떻게 암스트롱을 봤습니까?
그때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었는데요. 마침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루이 암스트롱 공연 때 제가 맡은 일이 공연 전에 분장실에 얼음물을 갖다 놓는 거였는데요. 그때마다 암스트롱과 인사를 나누곤 했죠. 굿 이브닝 하면 아주 허스키 목소리로 헬로 이렇게 응답을 하곤 했습니다.
예. 혹시 이 암스트롱의 사인이라도 좀 받아 두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암스트롱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 몰랐죠.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함께 사진도 좀 찍고 사인도 받아줄 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유명한 이 What a Wonderful World, 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노래가 나온 것도 1960년대 후반이죠.
그렇죠.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이 아름다운 세상 싱글 앨범이 나온 때가 1967년입니다. 1971년에 무대를 내려오고 그해 타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기 4년 전에 이 유명한 곡을 부른 거죠. 푸른 나무, 붉은 장미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핍니다.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생각합니다.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지독한 빈민가에서 태어나고도 인생 마지막에는 세상을 아름답다고 노래한 암스트롱에게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군요.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재즈 역사의 거인 루이 암스트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시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Have a chip on your shoulder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David isn't talking to me today.
Oh, how come?
Well, we got into a small argument yesterday, and he still has a chip on his shoulder.
Hopefully, you guys can move past that soon. 본문에서 제이슨이 데이빗이 오늘 나한테 말을 안 하네 라고 하자 제가 Oh, how come? 어, 왜? 라고 물어봤죠. 제이슨이 Well, we got into a small argument yesterday, and he still has a chip on his shoulder. 글쎄, 어제 별거 아닌 거로 말다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나 봐,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Hopefully you guys can move past that soon. 얼른 잊어버리고 화해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David isn't talking to me today.
Oh, how come?
Well, we got into a small argument yesterday, and he still has a chip on his shoulder.
Hopefully, you guys can move past that soon. Today's expression is have a chip, C-H-I-P, chip on your shoulder, S-H-O-U-L-D-E-R, shoulder.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여기서 chip, chip은 나무토막을 말합니다. Have a chip on your shoulders는 문자 그대로 하면 내 어깨에 나무토막이 있다는 말인데요. 이 표현은 19세기 미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A chip can be defined as a piece of wood. Back in the day, some people placed a chip on their shoulder in order to show that they were looking for a fight. 당시 싸움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어깨에 나무토막을 올려놓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쳐서 떨어뜨려 볼 테면 떨어뜨려 봐라. 그러면서 가만히 안 두겠다 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항상 불만에 차서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만 하면 곧 싸울 태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어깨 위에 나무토막을 올려놓고 다닌 사람이 있었던 거죠. If you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it means that you are still angry about something that happened in the past. They're probably someone who gets angry all the time or gets easily offended. 지난 일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별것 아닌 일에도 발끈하거나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생긴 일에 대해 남에게 불평하고 그 일로 계속 화가 나서 다른 행동도 불만에 차서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남들을 적대적인 자세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슨이 데이빗과 어제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 데이빗은 아직 그것에 대해 화가 나 있다고 제게 말했죠. And he still has a chip on his shoulder. 라고요.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avid isn't talking to me today.
Oh, how come?
Well, we got into a small argument yesterday, and he still has a chip on his shoulder.
Hopefully, you guys can move past that soon. Let's review. If you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it means that you are still angry about something that happened in the past.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CD 부른 Kiss from a Rose, 장미로부터의 입맞춤이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nows, my eyes become alive, and the light that you shine can't be seen.
such a man can tell me so much he can say. You remain my power, my pleasure, my pain, baby. To me, you're like a grown addiction that I can't deny. Won't you tell me, is that healthy, baby? Did you know that when it snows, my eyes become a lot and the light that you shine can't be seen?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8년 5월 11일 오늘,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24년 전에도 인도는 중국의 핵실험에 대항해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1998년 오늘 인도가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날 인도의 핵실험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인도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하자 이에 맞서 이웃나라인 파키스탄도 같은 달 핵실험을 실시합니다. 인도의 핵실험이 파키스탄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가입하지 않은 이 두 나라의 핵 공방으로 세계는 순식간에 핵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에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의 비난 성명이 끊이지 않았고, 미국과 일본은 이 두 나라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게 됩니다. 1888년 5월 11일 오늘, 크리스마스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작곡한 어빙 버린이 러시아 동부 튜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빙 버린의 본명은 이스라엘 버린으로, 그는 5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버린은 정규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것이 전부였고, 음악학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가난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악보도 볼 줄 몰라 옆 사람의 도움으로 작곡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빙이 작곡한 곡은 무려 1,500여 곡에 달합니다. 어빙 버린의 유명한 곡 중 또 하나는 God Bless America,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입니다.
God bless America, land that I love, stand beside her.
금세기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래를 남긴 작곡가 어빙 버린. 그는 미국 음악의 산 증인이자 참다운 의미에서 미국 대중음악의 창조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